초대교회에는 이 목사들이 참으로 한 번쯤은 목회하고 싶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사랑 충만한 교회였고 이곳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보다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보니까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모습이 몇몇 교인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100%의 교인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는 이것을 하는 것을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여기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00%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그 중에 바나바란 이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인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발 앞에 내려놨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는 이런 의미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는 이 초대교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란 부부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헌금, 특별헌금 하자고 한 일도 아닌데 자기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참 내가 교회의 멤버로서 나도 좀 뭐도 좀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인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1절은 멋집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헌금하려고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여기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알았고 또 얼마만 가져왔다. 왜 전부 드리지 않았을까? 바나바는 전부 드렸는데 전부 드리지 않았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아이들 양육하는데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레슨도 줘야 되고 뭐 노후 계획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큰돈 만져보기 힘든데 이 중에 한 부분 우리 노후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 아나니아 아내가 쇼핑 중독 이름을 보면 다 안다. 다 삽비라 뭐 이렇게 네.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넌센스 조크도 있습니다. 남편 된 아나니아가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도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의 마음에 성령이 아닌 사탄이 가득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헌금을 드리러 왔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지적을 받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지적을 받으며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어버립니다. 헌금하러 왔다 봉변당했습니다. 이거 보고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 자리에는 헌금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헌금 드리려 하다가 죽습니다. 3시간이 지나 아내가 옵니다. 아내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남편이 먼저 사도들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내가 가면은 우리 남편과 함께한 이 일에 대한 칭찬을 듣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도 참 존경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남편에게는 설명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이게 다냐 묻습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남편이 거짓말 쳐서 죽어나갔는데 이제 이 여자도 거짓말 할까?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전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가서 헌금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게 다냐고 물어보면은 다라고 이야기하자 입맞췄어요 둘이. 뭐 다른 입맞춤도 있었겠지만 이런 입맞춤을 하고 와서 물을 때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황당합니다. 헌금하러 왔다가 봉변당했네. 아니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이 교회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게 되면요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하지 않고 하나님 헌금 삥땅 치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자리에 헌금 안 한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동체의 순결함, 공동체의 순수함, 서로 나누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공동체 안에 거짓의 영이 발을 디밀어서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려는, 이 순수함을 망가뜨리려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공동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거룩한 모습과 순결한 모습,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 진리의 영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한 여자를 가지기 위해서 음란한 생각을 했고 또 그 여자를 취했고 남의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 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그냥 죽입니다. 충성된 자기의 장군이었는데 죽여버립니다. 강간죄에 살인죄에 이런 것들하고도 왕이라는 자리에서 이 자기 자신만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뭐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지 않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 이것을 회개 조목조목 회개하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는요 우리의 정직한 영을 흐리게 만듭니다. 죄는 거짓으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가증된 모습, 거짓된 모습이 있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나는 깨끗해. 나는 뭐 더러운 거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증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거짓된 모습, 마스크를 써가면서 분장해가면서 내 자신을 참 치장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참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인정받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거룩하단 말 듣기 위해 나의 진정된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도 잘 다듬어진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주님께 예배드리라 했는데 참으로 진짜 모습으로 나왔는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 진짜냐?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다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하기에 뭐 조금 좀 내가 이 내 것을 내 몫을 남겨두는 것 내가 할 일 남겨두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지 하여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신다 생각해서인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마스크를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안에 섞여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된 모습에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데이비드 칼라한이라는 분이 The Cheating Culture, 속이는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문화가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이런 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시대는 속이는 문화이며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남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문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금융계에 일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엔런이라는 회사와 월드컴이라는 회사 사건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런과 월드컴 두 회사는 거짓으로 회사 수익을 발표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손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월드컴 회사의 CEO, 거기에 대표인 버나드 에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25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앙이 좋은 CEO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설하면서 종종 하나님 이야기를 하였고 회사 직원들 시작하기 전에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였고 어느 침례교회의 집사로서 성경 공부를 리더로 섬겼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고 자기 반의 멤버들이 성경 공부에 빠지게 되면 그 바쁜 스케줄에서도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왜 못 나왔나 책갚하는 이런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미국 경제를 뒤흔드는 사기를 쳤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후에 그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툴레이시죠. 세상은 복음을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봅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가 복음입니까? 소음입니까? 내가 외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눈을 찌푸리게 만듭니까? 이 CEO는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역사상 가장 큰 사기범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이 책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cheating culture, 속이는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었다. 속이는 문화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해서라도 회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거짓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습과 마음, 이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케어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인수하여서 경영하게 되었는데 설렁탕집을 열면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방에 들어가 보니 주방장이 이전에 하던 대로 커피 넣는 크림으로 하루 종일 팔 이 설렁탕 국물을 미리 만들어 맞다고 합니다. 호욕고 하니까 뭐 그게 거기에 소금 좀 넣으면 맛이 그럴싸하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봐야겠습니다. 이 뼈다귀를 오래 우린 이 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눈속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주인, 이제 새 주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음식점 문 닫고 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설렁탕 국물 모두 쏟아버리고 그 후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해서 이 소문이 퍼져서 사업이 잘 됐다는, 식당이 잘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세상을 감동시킬 일은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복음이 좋다고 선포하여도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도 거짓에 함께 뭐 범벅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요, 요즘 교회가 뭐 완전히 그냥 밑바닥 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밑바닥 쳤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밑바닥 쳤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동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무언가 달아도 달라야 될 텐데, 이 초대교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 보면요, 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감동했어요. 저기엔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다 팔아갖고 서로 나누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린 시대를 탓합니다. 세속함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진품을 보면요, 오늘도 감동받습니다. 짝퉁을 보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너무나 짝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이니까, 헤이 뭐 다들 짝퉁이네, 오늘도 예수님의 진품이 나타난다면요,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감동받고 마음의 움직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겠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정서적으로 체면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진정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뭘로 치장하고 뭘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가면도 써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뭐 그 품위를 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좀 이런 멋진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이런 얘기하는데요,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치장과 가면 쓰기와 이런 걸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된 모습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마스크를 씁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며 이 거짓의 영이 우리 자리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현상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나더니 숨습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누가 너 벌거벗었다고 했냐고, 누가 그걸 수치라고 이야기했냐고. 죄를 짓고 나면요, 아무렇지 않은 것들도 내가 가리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면요, 후유증이 있어요. 내 그냥 품위를 지키고 나의 멋진 모습, 나의 뭐 대단한 이걸 지키려고 막 그러면서 이 마스크 썼다가 저 마스크 썼다가 멋지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단장하고 분장하고 다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가정이 큰일 납니다. 그 안에서 관계가 망가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위선자라, 이런 말을 씁니다. 위선자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우리가 영어로 쓰는 히포크릿이라 그러죠.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대역하다, 연극하다, 진짜같이 보이게 하다 라는 말입니다. 위선자란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각본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음성을 내며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히포크리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선자라, 연극하는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욕설을 퍼부셨습니다. 아니면서도 긴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세속적이면서도 거룩한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뭘 보면요,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끼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라 하면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봐요. 고상하게 보고, 거룩하게 보고, 감동받아요. 목사님이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다니느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니까. 감동은 줄 수 있어도요, 영향은 끼칠 수 없습니다. 영향은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웃고 울고 이러한 삶의 나눔이 있을 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 거기에서 새싹 공동체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볼 때 감동이었어요. 장로님 연세도 있으신데 선교 나가셔서 어떻게 감당하실까 가서 보니까 함께 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멀리서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가까이 가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품이 돼야 돼요. 내가 진품이 되지 않고는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숨어있지 않고 빛에 나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것이 노출되잖아요. 주님은 더러운 것을 보고 계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세탁소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러운 거 보면 항상 씻고 싶은,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여기 보니까요,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기 위해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냥 나의 모습을 숨기려고 어두움이 익숙하다 하여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두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에선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열매 없는 삶은 어두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책망하래요.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죄는 거짓을 하면서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약속한 이것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서 헌금을 드렸을 때에 이거 땅을 팔았는데 우리 지금 다는 못 드리고 좀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가 있어서 조금 좀 이거 반밖에 못 드립니다. 이야기만 했더라도요, 자기의 진실됨을, 자기들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냐 하면 가증된 모습으로, 전부가 아니면서 전부인 것처럼 이런 거짓된 모습 때문에 그들은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거 이거 전부냐? 너의 마음 전부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여러 방이 있는데 이 방들의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생각에 하나님보단 요 방은 내가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드렸대요. 한 가지 빼놓고. 배우자 고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참을 억울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아주 뭐 이런 사람을 보내줄 것 같아서, 이것만은 하나님 모두 가져가시면 이것은 내가 좀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50세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50세 넘어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도 맡길 걸, 내가 큰 실수했네, 내가 하려다 보니 안 됐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수함을,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 모든 것, 우리는 가진 것 모든 거라고 하면 이 물질적인 생각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면서 우리는 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 분야에서는 아, 우리 자녀 양육은 하나님 괜히 하나님께 맡겼다 괜히 선교사로 만들거나 목사 만들거나 그러면 에휴 그거 어떡합니까? 요거는 좀 내가 맡아서 요건 좀 다 맡겼냐 하면 내게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뭐 아까운 것은 안 맡깁니다. 뭐 이 정도로 나와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두 드리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녀들 맡기기 힘드시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 맡기겠는데 자녀는 안 되네요. 너무 힘드네요. 솔직하세요.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나눌 때에 그냥 뭐 수박 거살 듯 뭐 잘 지냅니다. 뭐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그거 아셨어요? 숨기는 만큼 우리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십 삼아갖고 그냥 소문거리 해갖고 그래도 하세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비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읽으신 분들 몇 장 몇 절인지 벌써 지나온 절입니다. 예, 그런 말 있는 거 모르셨죠? 예, 안 하신 분들입니다. 예, 마비시켜요. 우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는 진품들이 모인 곳입니다. 진품은 완벽해서 진품이 아니라 솔직해서 진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솔직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굉장히 피곤해요. 솔직한 부모를 원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자녀들과 나누며 이럴 때에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누시고 그럴 때 서로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자로 진품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우리 안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으로 이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